열왕기하 7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9절 말씀을 읽고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정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라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이 되니 그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이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좀 뜬금없는 부분부터 읽어서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좀 미리 그 사전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사 잘 알고 계시죠? 엘리야의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 전체를 에워싸고 이제 사마리아를 굶겨 죽이는 작전, 전략으로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6장 말씀에 보면 나귀 머리 하나가 굉장히 비싼 값에 우리 지금 돈으로 따지면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벌어야 할 돈 정도로 나귀 머리 하나를 그 정도의 값에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더 아팠던 것은 뭐냐면 왕이 어귀를 성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한 여자가 왕에게 다급하게 이렇게 불러서 왕이여 우리를 좀 재판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떤 여자와 자기가 거래를 하였는데 어떤 거래를 했냐면 오늘은 자기의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저 여인의 아이를 잡아먹어서 그렇게 굶주림을 면하자고 서로 거래를 했는데 자기의 아이를 잡아먹었는데 저 여자의 아이는 내어놓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지만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서 굉장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왕은 굉장히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화가 누구에게 미치냐면 엘리사에게 미칩니다.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당장 잡아오라고 그렇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에 엘리사가 그 보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양식이 풀려서 우리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풍요롭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말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기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스테이하고 있는데, 성문 어귀에 살고 있던, 잘 알다시피 나병 환자들은 성문 그 어귀 좀 바깥쪽에서 벗어나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 환자 4명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여기 있어도 굶어 죽고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가도 굶어 죽고, 그러니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항복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살려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이 무엇을 발견하겠습니까? 아람 군인들이 한 사람도 없고 다 물러가 버리고, 그 가운데에 나병 환자 4명이서 먹고 마시고 은과 금과 의복과 자기가 취할 것들을 충분히 챙겨서 그렇게 숨겨놓았다가 또 다른 장막에 가서 또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밤새도록 즐기다가 어떤 나병 환자가 정신이 번뜩 들어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성읍에 지금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우리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아름다운 소식을 그 성읍에 전하자 하고 문지기를 통해서 그 문지기가 또 왕궁에 왕에게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 이후의 말씀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엘리사의 말대로 이 말이 그대로 실행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그 일들이 사마리아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은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냐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아닌데 7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길을 주고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리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 소리를 들리게 하시는데, 무슨 소리냐면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합니다. 아람 군대가 지금 얼마만큼 왔냐면 아람 전 군인이 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마리아 성읍을 싸고 있을 정도이니 얼마나 많은 군인이 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소리를 듣게 하는데,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고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스라엘 왕이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과 연합하여서 우리를 치려고 하는구나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십니다. 이 착각의 소리를 듣고 나서 그 생각을 그냥 그대로 믿고 그들은 몸만 피해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뭐 가지고 있었던 의복이나 병거나 이런 것들 다 내버려두고 갑자기 도망쳐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사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을 정복하면서부터는 계속 전쟁의 역사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될 면이 있었습니다. 그 면은 뭐냐면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야 하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침묵하면서 돌아야 하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다른 전쟁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전쟁은 분명히 승리로 이끌어질 전쟁들이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모가 있어야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부분은 수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은 굉장히 다른 차원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금 우리 결과적으로 보았듯이 이겼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하였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성읍에 굶어 배고픔에 굶주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언제 항복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셔서 이 전쟁을 끝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구절 말씀에 뭐라고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냐면 나병 환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합니까? Good news라고 합니다. Good news를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무 공로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죽음을 기다리고 굶주림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하지? 적군에게 대적에게 항복해야 하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서 그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복음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어떤 선행이나 어떤 의지나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안타까이 여기시며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 하나님의 선물을 취한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열왕기하 7장 말씀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1페이지입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 다음 페이지에 573페이지에 19절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 장관은 일찍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 이 전쟁 하나님이 다 끝내시고 우리의 주림배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실 거라는 이런 좋은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여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립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니 엘리사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볼 것이지만 그것을 직접 취하지는 못할 거야. 네 눈으로 그 음식들은 볼 수 있겠지만 그 음식을 먹지는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19절 20절에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빛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무리와 믿는 무리가 이렇게 대두되어서 상반되어져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복음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이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온 인류를 위한 구원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도 믿지 않고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열어놓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을,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눈을 돌리고 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굉장히 익숙한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와 백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제가 대략 오늘날 저희가 쓰고 있는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2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대충 추산을 해 봅니다. 그때 당시로 따지면 그거보다 더 엄청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쉽게 돈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200억, 지금부터 열심히 일을 해도 200년 동안 일을 해도 모을 수 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임금이 탕감해 주셨습니다. 다 지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길에 가다 보니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도 작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약 지금 우리 돈으로 시세로 좀 따지면 만불 정도 되는 그런 큰 돈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자기가 빌려준 돈 만불이 너무나도 크게 보였습니다. 자기가 빚졌던 200억이나 되는 그런 큰 돈이 지워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만불 정도 되는 그 돈에 사로잡히게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200억과는 상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나에게 조금 섭섭한 것, 나에게 조금 부족한 것,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없는데요 저것이 없는데요 이런 일들에 우리는 여전히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조금 섭섭하게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형제에 대해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그렇게 값없는 그런 복음입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하나님이 값이십니다.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얼마나 큰 값어치입니까? 이 값어치를 우리는 어느샌가 값없다 생각해버리고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내가 부족한 곳에는 그렇게 눈을 돌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취한 자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가운데에 누리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장관처럼 보고는 보았지만 누리지 못하고 취하지 못한 이런 우매한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도 함께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들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취하고 받고 누린 자로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용서를 알았으니 하나님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누며 베풀며 전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긍휼과 자비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또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